신명기 11장 8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것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사람이 살기에 가장 최적의 입지 조건이라고 한다면 빠지지 않는 것이 물입니다. 사회시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배산임수 기억하세요? 앞에는 물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대부분의 어떤 문명의 발생지를 보면 거기가 다 뭐가 있어요? 물이 있지요.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 거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는 대부분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물 없이는 농사를 짓기가 힘들어요.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도 가축이 먹을 만한 풀을 구할 수 있는 것도 다 물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대 사회 왕들에게 있어서 비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거는 어떤 왕의 잘못으로 생각을 했죠. 왕이 부도덕해서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는. 그래서 뭐 합니까? 기후제를 지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도 망치게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먹을 물이 없게 되기 때문에 생존의 위협이 생겨요. 그래서 물을 관리하고 또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농경사회가 아닌 지금도 20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해마다 어떤 뉴스를 듣습니까? 가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오게 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과학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면 비를 오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겠지만 비가 오게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강에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은 뭐 할 수 있어요?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강 물이 줄어가는 걸 보면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강 물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 물이 중요한데 오늘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애굽에서 빼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돼요.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광야 2세대거든요. 이미 출애굽한 모든 아비 세대는 불순종으로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여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제 앞으로 들어갈 그 땅은 너희가 나왔던 가나안 땅과 아니 애굽 땅과는 다른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물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의 땜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애굽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일강이 있어요. 그렇죠? 나일강이 있어요. 그래서 4대 문명지 중에 하나가 애굽이잖아요. 나일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있는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는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했네요. 비옥한 부채꼴 모양의 그 내 삼각주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 나일강의 물로 아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 그렇기 때문에 비가 한동안 오지 않아도 나일강에 마르지 않는 한 농사를 얼마든지 질 수 있는, 그리고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을 관리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예측을 해서 준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 애굽.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애굽 땅에 있게 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면 땅이 그 물을 흡수하는 곳이래요. 그리고 그 지역은 뭐가 없냐면 강이 없어요. 그나마 바다라고 불릴 만한 큰 강이 하나 있지요. 사해. 근데 그 사해는 왜 사해예요? 죽은 바다라고 해요. 염기가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농사를 지을 용수를 사용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그리고 그 땅은 비가 내리면 비가 고이는 땅이 아니라 그냥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애굽처럼 뭔가 물을 관리하거나 뭔가 비를 모아놨다가 이것을 관리하고 예측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아닌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애굽은 인간이 얼마든지 관리 가능한 곳이었다면 가나안 땅은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돌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돌봄의 내용이 뭐냐면 14절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려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뭐에만 의지해야 되냐면 비에만 의지해야 되거든요. 오로지 비로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가나안 땅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진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 비는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10월쯤 내리는 비고요. 늦은 비는 한 4월쯤 내리는 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기 우기 가면서 그렇게 비가 내려요. 그리고 이른 비는 싹을 틔우게 하는 비예요. 씨를 뿌려놓으면 이른 비가 내려서 그 비를 먹고 이제 싹을 틔워요. 늦은 비는 마지막 추수하기 전에 알곡이 진짜 제대로 있게 하기 위해서 내려야 될 비가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조금만 어긋나도 그해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망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너무나 중요한, 그거 아니면은 안 되는 그런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 인간이 관리할 수가 없어요. 예측 범위를 벗어나요. 그리고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땅.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돌보는 땅.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로 주세요? 약속의 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돌봄이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 스스로가 관리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곳에서는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인간 스스로 관리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함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에 두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우리가 있는 땅이 어느 땅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그곳이 하나님의 돌봄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내가 관리하고 내가 예측하고 예측한 범위 안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살라고 우리를 그곳에 두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그 땅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돌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돌봄의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관점이 필요해요. 내가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내가 관리 가능한 것 같아. 내 삶을 얼마든지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내 삶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관리하고 마치 저수지 물을 관리하듯이 내가 관리하고 내가 예측하고 내가 준비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면 아마 애굽을 정복하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애굽 땅을 니들이 정복해서 그냥 거기에 있는 나일강을 끼고 너희들이 한번 잘 살아봐 이렇게 할 수도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정해놓으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돌보는 땅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의 관점을 바꾸셔야 해요. 내가 관리하고 내가 예측하고 내가 준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지요. 내가 관리하고 내가 예측하고 내 예측 범위 안에서 준비해서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농사로 따지면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노력해서 결과를 얻어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전혀 반대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그 땅에 두셨습니다. 어쩌면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그 범위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돌봄을 가장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 그걸 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이 어디일까? 가나안 땅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살게 되잖아요. 아마 그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떻게 해요? 딱 이때가 와야 돼. 이때가 최고의 타이밍인 것 같아. 그런데 비가 안 와요.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비가 오긴 하는 것 같은데 턱없이 부족하게 와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인간인 우리로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실까? 하나님 정말 돌보실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딱 이런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테스트받는 타이밍이죠. 어쩌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돌봄이 있다라고 한 그 땅에 우리가 살면서도 마치 이런 상황,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안 내려요. 이 타이밍에 반드시 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비가 안 와요.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오는 것 같은데 턱없이 부족하게 오는 상황이. 우리는 그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두려워하죠.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하죠. 주변을 살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발생하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서 쟤네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기웃거리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 받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돌봄을 신뢰하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가를 점검받는 타이밍.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내가 돌보는 땅이다. 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거기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1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하게 내려서 너희의 곡식이 풍성해질 거고 들판의 풀이 무성해서 가축을 통해서 너희가 배부르게 먹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 뭐예요? 너희가 관리해서 애굽처럼 너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관리하고 예측하고 준비해서 농사를 잘 쪄서 너희가 먹고 살 것을 먹고 살아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의 먹고 살 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이른비와 늦은비를 누가 관리해요? 내가 관리할 거야. 어떻게 보면 너희의 먹고 살 것 너희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야라고 말씀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너희가 준비해서 너희가 노력해서 너희가 뭔가를 열심히 해갖고 너희의 먹고 살 것을 풍성히 얻는 게 아니야. 너희의 먹고 살 것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누가 관리해? 내가 관리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는 전혀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관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예측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내가 할 거야. 네가 할 것은 관리하고 예측하고 준비하는 게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네가 할 일은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에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는 통용되지 않을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땅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인간인, 죄된 인간인 우리가 갖는 연약함과 문제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의 미혹이 되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잘 따라가면 놀랍게 풍성하게 살 수 있었을 네, 이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갈 거라고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지요.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이방 신을 섬겼고 결국 그 땅에서 다 멸망받고 쫓겨나게 되지요.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 하셨냐면 다 들어가면 뭐 해라? 다 죽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데 다 못 죽여요. 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힘이 강해지기까지도 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게죠. 경험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왔거든 그 사람들은.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맞게 뭐 할까요? 자기의 삶의 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역시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섬겨요? 이방 신을 섬겨요. 특별히 바알, 풍요의 신인 바알. 이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행위들을 하죠. 그들을 섬기기 한마디로 기우제인 거, 기우제. 그리고 그 신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바치는 일들을 했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내가 돌보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늦은 비와 이른 비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이라고 믿고 따라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도 하나님이 돌보신 하나님의 땅에 살면서 여전히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뭐를 봐요? 이 시대의 바알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기에 풍요가 있어요. 저기를 따라가야 배부르고 저기를 따라가야 뭔가 굉장한 것이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의 바알들이 있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네가 할 일은 네 삶을 네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삶이 너가 살아야 될 방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도 이 시대의 바알을 따라가요. 그리고 바알이 위해서 바알이 좋아할 만한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이방 신들을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버리죠. 그렇게 버리게 하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초점이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내려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풍요해지려면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시대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뭘까? 이 내 삶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내릴 수 있을까? 이 내린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번지수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관점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있지 않아요. 그게 언제 오고 안 오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너의 삶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중요한 거야. 그게 와야 풍요로워질 수 있으니까.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언제 오는지 그게 어떻게 오는지를 너가 잘 알고 있어야 되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말하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도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게 백성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 삶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더 좋게 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단순히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잘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관리하는 게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중요하죠. 근데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끌어올려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맡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얼마큼 붙잡고 지키며 따라가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거기에 우리의 관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언제 비가 올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다른 데는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기웃거리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다른 이방이신 이 시대의 바알을 보면서 야 저기에는 뭔가 먹을 게 많은 것 같은데 라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 역시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나는 지금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점이.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또 내 집 문설주와 반 백간문에 기록하라.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너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니슬 스스로 관리하고 예측하고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내가 한 그 말씀에 너희의 마음과 뜻을 두래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래요. 너희 자녀들에게 모든 삶에서 너희 자녀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래요.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단 한 가지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버린 결과물은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우리 삶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키고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정말 그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손목과 미간에 차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나누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관리하고 예측 가능했던 애굽을 기억하면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을 기웃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저걸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저렇게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다른 것을 기웃거리며 아니면 하늘만 쳐다보며 왜 하나님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느냐라고 하며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진 않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주면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풍성히 주셨는가? 주신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얼마큼 붙잡고 지키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중심에 두고 따라왔는가? 그것이 어쩜 우리에게서 더 큰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이 지키라고 하는 한국말을 들으면 우리는 가장 쉽게 생각하는 단어가 두예요. 두잉, 행하는 것.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된 지키라는 말의 히브리 그리고 원어를 살펴보면 대부분 다 keep이라고 한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keep, doing이 아니라 keep. keep이 뭐예요? 보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 여기 안에 있으면 이것이 잃어버리지 않게, 빼앗기지 않게 딱 keep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keep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게, 잊어버리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많은 말씀을 듣거든요. 하나님 때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많은 말씀을 주세요. 근데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빼앗겨 버립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씨는 하나님이 좋은 땅에만 뿌리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뿌리십니다. 근데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잖아요. 길가도 있고 바위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밭도 있고 좋은 밭이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길가는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마귀가 가서 뺏어가서 구원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만든대요. 그리고 바위는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같이 커요. 크는데 이 가시, 이 세상의 염려, 재물, 이 세상에 좋다라고 말한 것들이 자꾸 빼먹어요. 그 양분을 같이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가 없는 삶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좋은 밭은요, 좋은 마음은 말씀을 받잖아요. 그걸 지켜요. 지키는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 말씀을요, 그냥 두면은 쉽게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러니까 미간에 쓰고 마음과 뜻을 다하고 막 손목에 하고 문설주에 그걸 기록하고 맨날 이야기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게 뭐 아닌 거니까 지키는 거기 때문이.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말씀은 쉽게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려요. 그러면 없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뭐 하기 시작하냐면 어쩔 수 없이 기웃거리는 삶이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옆에 있는 것들이 아니구나라고 쳐내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없으니까 기웃거려요. 저기도 좋아 보이고 저기도 좋아 보이고 아 저렇게 살아야 될것 같고 이렇게 살아야 될것 같고 이런 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라는 온갖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삶이 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돌보는 곳에 너희를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땅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할 일은 너희가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예측해서 너희 삶은 네 스스로 살려고 너무 힘쓰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너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가족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때에 맞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너희가 먹고 살고 풍요롭게 살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근데 말은 쉬운데 간단한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점검해야 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 그렇게까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 여전히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쉽게 미혹에 빠지는 사람이고 쉽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서로를 돌아보며 가정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서로가 잃어버리지 않게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서로 말씀을 지키도록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서로를 격려할 때어뭘 어떻게 잘 먹을까 뭘 어떻게 잘 관리할까 뭘 어떻게 예측해서 준비할까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지키고 따라갈 수 있을까를 격려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먹을 것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도 돼야 하지만 한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내 삶에서 지키고 따라왔는지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될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한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지키고 기억하며 따라가는 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